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7절부터 16절부터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사람들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와서 도우라라는 요청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부름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빌립보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나아가 강가에서 여인들이 모인 모습을 보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주께서 자주양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고 따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거기에 세워졌습니다. 즉 지금 유럽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는 정말로 주의 평안이 선포되고 화평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집에 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는 교회가 불어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명백히 언급하고 있기는 않지만 문명을 살펴보게 될 때 교회는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사단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누가는 사단에 의해 이러한 복음의 진전이 중단될 위기 가운데 있다. 즉 복음이 전진해가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데 지금 복음이 중단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서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이유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단지 사단의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이 없는 곳에서 어쩌면 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이 드러나는 곳에 사단은 더더욱 강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16장에서 사단의 두 가지 저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는 점치는 여인의 바울의 일행에 대한 반응입니다. 즉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복음의 길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가두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전도자는 복음의 전쟁의 길이 막혀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는 이런 상황,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지금 현재 변질되어지고 한편으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복음의 길은 막혀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산이 하나님은 사단의 계획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은 사단의 계획을 깨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진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에게 주 예수의 이름의 권위를 드러내었습니다. 더 이상 귀신의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귀신은 이 여종의 몸을 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바울은 이제 이 여종의 주인들로 말미암아 고발을 당하고 재판관들에게 재판을 받아 옷이 찢겨지고 매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감옥에 갇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밤중에 감옥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에게 자유를 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밤중이다라는 이 표현들은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때 유월절 사건이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유월절 같은 이방의 유월절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한밤중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서 지금 간수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 가정에 복음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또한 루디아의 집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을 얻어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공고히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 설교의 주제는 빌립보에서 복음의 진전을 막아서는 악한 영들을 통하여 점치는 여종을 바울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즉 빌립보에서 복음의 전진을 가져오는 이 복음을 막아서는 악한 영들을 통하여 점치는 이 여인. 이 여인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복음의 전진을 막아서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둘째, 복음의 전진을 막아서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밝힌 내용. 셋째, 바울의 반응입니다. 첫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복음에 죄송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의 확장을 막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전진을 막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 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점치는 귀신이 찾아왔다고 말할까요? 아마 이는 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있다고 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사탄이 등장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어떤 귀신 들린 곳에 여인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귀신 들린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늘 승리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현장에 늘 승리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도 있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좌절도 있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현장에는 언제나 승리만 있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진되는 이 현장 앞에 빌립보에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의 모습, 여정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는 곳에 언제나 사단이 등장했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동산 중앙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은 동산 중앙 성소에 찾아왔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주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통치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 통치를 막아서기 위하여 동산에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며 아담을 넘어지게 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동산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조의 때 아담이 왕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길 원하셨듯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인간 왕이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인간인 왕이 세워지면 말미암아 아담처럼 그 중앙 성소 같은 곳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에덴과 같은 이스라엘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왕을 세우기로 작정한 그곳에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사단은 또 다른 인간 왕을 통하여서 다윗을 죽임으로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을 막아선 이 사단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사단이 이때 자신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단이 직접 등장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단은 숨어있지 않았습니다. 40일 금식한 후에 광야로 사단이 찾아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사단은 자신을 드러내며 한 일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정말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첫째 아담을 넘어지게 한 그 사단의 머리를 부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사단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시기 위하여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때 등장을 합니다. 주님의 길을 막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일행이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도우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이 왔고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즉 원수된 그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그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는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때 사단이 등장을 합니다. 점치는 여정이 바울 일행을 소개하여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보면 이 등장이 이 여인이 누구인가를 보게 합니다. 그 이름은 피톤이라고 불리는 한 용. 이 용은 아폴로에게 물려 죽었던 헬라 신화에서 유래되었던 그런 용입니다. 델피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파디아라고 하는 여사제가 있었고 이 여사제는 아폴로로부터 신탁을 받아 점치는 여인이었습니다. 빌립보 여정은 고대 아폴로 신에 들린 그런 아마 소녀였을 것입니다. 그녀의 능력을 그녀는 무엇이든 간에 그녀는 지금 예언하고 있었고 많은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책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의 그리스 사회에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델피라는 곳에 가서 아폴로 여사자에게 결혼해서부터 전쟁에까지 모든 조언을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주 잡지에서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거를 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할 때 그 날을 잡는 것을 두고서 어떤 점치는 여인들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점치는 사람을 찾아갔다라는 사실들을 한 번씩 잡지에 보지 않습니까? 참 그게 사실이라면 가슴 아픈 내용이죠. 현대같이 이렇게 정말로 발전된 사회 가운데서 어떤 점치는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언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시대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점치는 여인으로 바울 일행을 찾아와서 지금 복음의 전진을 막아선 것입니다. 복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언한 것은 마치 복음을 막아서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예언의 내용은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무서운 것처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바울을 잘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면으로 보면 바울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단이 하는 일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을 기억하며 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그런 내용을 듣자면 제가 노인대학을 할 때 그런 걸 많이 봤는데요. 어른들한테 아이고 이번에 갔는데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또 사왔습니까? 안 사와도 되는데 아니 그분들 가면 안 사가도 되고 치료만 잘 받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라고 가라고 안 그럽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 그럽니까? 어찌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안 할 수 있냐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미 왜 그걸 하는지 알고 갑니다. 어르신들이. 마찬가지 현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단을 평가하게 될 때도 사단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사단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이 사실을 알면서 이 내용을 물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만 합니다. 첫째, 마귀는 거짓의 아비인데 그들에게서 진실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실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진실일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물어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고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스스로 양보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일행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의 나라는 쪼그라들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사단이 스스로 우리의 나라를 양보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구원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도록 하는 일보다 더 분명하고 더 명백하게 하는 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복음의 전진을 막았을 것입니다. 사단이 막았으면 때로 교묘할 것입니다. 사단이 막았으면 때로 두려울 것입니다. 16장 첫 번째 부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교묘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음 부분은 두려움의 부분입니다. 감옥으로 가두어버립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교묘함과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단은 말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복음의 전진을 막아서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교묘히 찾아와 바울 일행을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을 중심으로 유럽으로 이제 복음의 거점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주의 교회가 루디아 집에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는 전진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때 사단이 나타났습니다. 사단은 점치는 여정을 통하여 교묘하게 찾아왔습니다. 누가는 이 여인의 등장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17절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여정을 통하여 능력을 드리는 사단의 방식은 정말로 그럴듯해 보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거짓교리와 엄청난 미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복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말씀에 우호적인 가치 민접하고 가장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미 엄청난 미신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미 생각한 대로 고대 사람들이 결혼까지 물어보라야 할 정도로 굉장히 예언에 능력이 있는 그런 여종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바울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사단을 가소평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는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사단에 대해서 이해하든 간에 사단은 하나님의 의전에 의해 들어가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욥기 2장 1절에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야훼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야훼 앞에 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의전에 의해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들었습니다. 즉 사단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사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므로 하나님께 대해서 우호적인 것처럼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보다 더 지혜롭게 우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호적으로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치 아무 거짓이 없는 것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울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이렇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정말 하나님이 높은 종이다라고 말하겠지만,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고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고 그 외에는 하나님을 대적할 자 없다라는 그 하나님이겠습니까? 다른 하나님입니다. 이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의 회당에서 가르친 주님께서 귀신을 맞닥뜨린 그 일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지금 예수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 복음을 가르치는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왔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왔다라는 이 말은 그 회당 자체가 이스라엘에 있고 그리고 거기는 신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이는 거짓이 아닙니다. 참으로 진실입니다. 그러나 이 진실 앞에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그에 대하여 알아보고 보존하기 원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진실 앞에서 진실을 말함으로 사단이 바라보는 것은 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적대감을 가지게 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는 그런 일입니다. 사단이 귀신들에 점치는 여종을 통하여 바울을 소개하는 것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이후에 본문에서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떨치도 말아야 될 복음을 전하고 있고 우리가 교제하지 말아야 될 그리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나중에 뒤로 가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는 로마 황제만 왕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왕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였고 지금 이들도 그런 방편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소개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됨을 소개함을 통하여 도리어 사단은 세상이 바울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과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모방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한번 보십시오. 오래전에 이삭의 가정에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대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가서 야훼께 묻자온대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이 야곱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야곱에 대해서 폭남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그에 대항하고 싸우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언약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그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이는 누가 언약 백성의 머리, 즉 구원자가 될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에서는 언약의 구원자 야곱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때 그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먼 훗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야곱의 가정에 요셉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이상합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7절과 9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이 이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 절하더이다. 9절에 요셉이 다시 꿈꾸어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저 해, 달,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해, 달, 열한 별은 자기 가정의 부모님과 형제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밝혔습니다. 즉 그들이 이를 섬기므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지 밝히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순종함으로 언약의 복을 누리게 하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 언약을 떠났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버렸고 사실은 실상은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팔았다라고 말하지만 이 내용은 거의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시사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식을 모방하여 사단이 역시 주님이 오실 때 그가 누구인지를 귀신 사람 들린 사람을 통하여 밝힌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지금 유대인에게 적대적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하여 복음의 전진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동일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할 일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 여종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유일한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고 한다면 그 구원의 길이라고 누가는 정관사를 붙여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은 구원의 길, 그냥 일반적으로 구원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에 대하여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 중에 하나로 전략시켜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귀신들 여종은 바울이 누구인지 밝힘으로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일행과 교회에 대하여 적대적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귀신들린 여종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구원의 길임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유일한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가장 위험한 요소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가장 위험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인들 중에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사실입니다. 그들은 결코 복음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만 아니다라는 이 도전 앞에 섭니다. 바울이 이 도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구원을 전하는 자인데 그 구원은 유일한 구원이 아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만 읽어도 그러하지만 이 여인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그 구원의 길은 유일한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다른 무엇이 없습니다. 다른 방편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어떤 교회 연합체를 두고서 거기에 가입할 수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님께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불가능입니다. 이제 우리의 설교 세 번째 대지로 나아갑니다. 첫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전에 의해 욥을 통하여서 이제 사단과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사단은 적대시하기에 누가 누구의 전술을 알아차리냐에 따라서 승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사단에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은 욥을 통하여 하나님과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생각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이 주신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습니다. 욥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것만 제거하면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욥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욥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밖에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38장까지 욥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욥이 마치 넘어질 뻔하는 그 경우까지 갑니다. 그런 하나님이 거기에서 등장하십니다. 거기에서 나타나십니다. 욥아, 네가 보았느냐? 네가 창조의 시간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아느냐? 네가 뭘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자기 입술을 가릴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은 바울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바울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종입니다. 또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4장에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그 사람이 주님이 누구신지 말한 그 사실에 대해서 주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셨습니다. 예수께서 구지자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의 무리 중에 넘어뜨리며 나오니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사단이 머리를 깨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실 것입니다. 사단은 주님 자신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심지어 자신이 점령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었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지만 그 사람은 몸이 상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앞에서 사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코 승리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주님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주님 나라의 전쟁을 막아서고 있는 그 여종을 향하여 말합니다.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은 이 여인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드러내었습니다. 이 사실은 누가복음에서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46절에 4장 46절 36절에 다 놀라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전진을 막아서는 그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한 사단의 전략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승리를 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복음의 전진을 막아서는 원수의 세력 앞에서 교회를 위기 가운데 빠뜨리는 사단 앞에서 자신의 승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의 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그 앞에서 자신의 구원을 주장했습니다. 주 하나님은 바울에게 근세와 능력을 그리스도께만 돌려보내드리면서 자신이 그의 사역자임을 선언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단에게 공공연하게 맞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주 예수의 이름 앞에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주님 자신의 이름의 권세로 사단 앞에서 시위하며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사단 앞에서 무언가 다른 것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떤 방편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무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입니다. 그 권위로 시기하고 그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나아가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으로 세상에 시위하고 이 하나님으로 사단 앞에 시위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